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선이 있는 곳에 악이 도사리고 있고 악이 넘쳐나는 곳에 꺼지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린 자기의라는 덫에 매번 걸릴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제게 있어서 교회는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보다 교회 친구가 더 많았고 보충수업은 빼먹을지언정 교회 수련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만큼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기회도 많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중고등부로 구성된 학생회는 매년 문학의 밤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학생회로선 꽤 큰 행사였기에 각자의 시간을 쪼개고 힘을 모아야 했으므로 준비위원들은 자신의 일상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문학의 밤 준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중창, 합창을 비롯하여 성극, 악기 연주, 꽁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늦게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란 아닌 소란을 피워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교회 어른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소리가 꼭 있었습니다. 본당에서는 떠들지 말라. 강대상 위를 그렇게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지. 예배당에서는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뭐하냐? 빨리 안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고. 다 옳은 말이라 어떠한 대꾸도 못했지만 근엄한 얼굴로 꾸짖는 모습은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여지없이 꺾고 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어른들 중 간식을 사주면서 수고하네라고 격려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문학의 밤 당일에도 그분들 중에는 얼굴을 비추는 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청년이 됐을 무렵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편으로 갈라져서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며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추태를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쉬쉬하며 어른들 일이니 몰라도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두 편으로 나뉘어 1년을 넘게 싸우더니 한 편이 패잔병이 되어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는 분들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다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본당에서는 떠들지 말라, 강대상 위를 함부로 올라가지 말라, 예배당에서는 뛰어다녀서 안 된다,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분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본당에서 떠들고 강대상 위를 함부로 올라가고 예배당에서 뛰고 성경보다 사회에서 배운 가르침을 발빠르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본당에서 떠들지 말아야 했고 강대상 위를 함부로 올라가지 말아야 했으며 예배당에서 뛰어다녀서도 안 되었고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어른들이 학생인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해도 된다고 보여준 것은 본당에서 떠들고 강대상 위를 함부로 올라가고 예배당에서 뛰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은 모습이었습니다. 문학의 밤을 할 때에는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다툼을 할 때에는 해도 되는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자라온 교회에 가도 친구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툼이 계기가 되어 대부분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남 장군군 삼산리에 가면 11m 높이의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심은 나무로 가지의 길이가 무려 23m가 넘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 그루의 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실상 가까이서 보면 세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가운데 나무는 위로 가지를 올려 자랐고 양옆의 나무들은 옆으로 가지를 뻗쳐 자랐습니다. 만약 가운데 나무가 힘을 자랑하여 위와 옆을 다 차지하였다면 양 옆의 나무들은 분명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옆에 나무들이 그 힘을 자랑하였다면 가운데 나무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크다 하여 작은 것을 누르지 않았고 강하다 하여 약한 것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새 나무는 홀로 공간을 독차지하기보다 서로의 공간을 양보하여 400년 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새 나무가 한 나무처럼 서 있는 모습이 그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홀로 가장 높은 십자가 첨탑을 올리고자 애쓰는 교회를 보면서 지혜보다 욕망이 보이는 것은 제가 후박나무를 본 탓일까요? 제자들의 욕망도 높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한 스승 앞에 가지고 온 질문이 참담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해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더 위대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흔히 좋은 학생은 정답을 많이 아는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은 이구동성으로 좋은 학생은 정답을 많이 아는 학생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많이 할 줄 아는 학생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을 던진 제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이라면 저는 5점을 주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 질문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라는 고민보다 어떤 위치에 오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 앞에서 성공을 기원하며 사회적 지위와 서열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축에 낍니다. 현실과 신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이 속을 챙기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나 본디 신앙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위치나 서열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한결같이 우리의 존재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적 차원의 서열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인격 공동체, 즉 존재 공동체입니다. 노인은 노인이어서 좋고 젊은이는 젊은이어서 좋고 아이는 아이여서 좋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영웅이 아닌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아이는 유대사회에서 그 지위나 서열에 있어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돌이켜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말인데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서열과 위치의 나라에 여전히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그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never, ever,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문을 닫아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지 못하면, 즉 존재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명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님을 봐야 뽕을 따고 하늘을 봐야 별을 보는 거지 배만 꼬집는다고 20년 묵은 뱃살이 빠지겠습니까? 이동규 목사님 특히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 저절로 뱃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가 될 때 그는 이미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믿음은 이를 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어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높임의 삶을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서조차 세상 나라의 삶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삶이 그 입술의 고백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 천탑이 구원의 상징이 되지 못하고 탐욕의 상징이 되고 있다면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탐욕으로 그리 만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영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큰 자는 세상이 영접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작은 자가 우리 품에 있어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야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아부제이치라는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거처이자 작업장인 지하실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이 워낙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볼 수 있는 건 사람의 발뿐이었습니다. 마르틴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마르틴은 교회 가는 발걸음을 완전히 끊고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있는 노인이 마르틴을 찾아와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마르틴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따라 마르틴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성경을 읽던 마르틴에게 뚜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마르틴아, 내일 창 너머로 한 길을 내다보아라. 내가 찾아가겠다. 다음 날 마르틴은 힐끗힐끗 한 길을 내다보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옆집 가게 주인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스체 바느비치라는 늙은 병사가 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운 날 기록도 없이 서서 있는 스체 바느치가 안쓰러워 마르틴은 그를 불러 차를 대접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올까 해서 한 길을 계속 내다보면서 말입니다. 스체 바느비치를 보내고서 한 길을 보고 있던 마르틴은 젊은 여인이 갓난아이를 달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마르틴은 여인에게 따뜻한 음식과 외투 그리고 약간의 돈을 손에 주어 보냅니다. 여인이 떠나고서 창밖을 다시 보다 이번에는 사과를 훔치려다 걸린 소년과 할머니를 봅니다. 소년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한 마르틴은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작업장으로 돌아옵니다. 날이 저물자 마르틴은 여느 때처럼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컴컴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서서 마르틴을 향해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마르틴, 마르틴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누구를 말입니까? 나를 말이다.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러자 어두운 구석에서 스체 바느비치가 앞으로 나오면서 빙그레 웃더니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나였다. 그러자 어두운 구석에서 아기를 아는 여자가 나타나 밝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도 방구 뒀더니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도 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할머니와 사과를 훔친 사내 아이가 나타나 빙그레 웃더니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마르틴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마르틴이 펴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아스콘틴투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한 작은 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만이 비로소 작은 자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원리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신방을 가보면 교회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역으로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주님의 말씀이 참 가혹하게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서로의 목에 연자 맷돌을 걸어주고 함께 배 타고 깊은 바다로 가서 몸을 던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냉혹한 현실을 만들고서 냉혹한 말씀을 듣는다고 징징댈 이유가 없습니다. 실족, 풀이하자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 믿음을 잃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의 삶과 신앙의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에서 온갖 말로 헐뜯기,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서 일방적으로 평가하기, 하는 일이 서툴다고 면박주기, 보잘것없다 하여 업신여기기, 힘이 약하다 하여 마음대로 부려먹기, 내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다 하여 은근히 짓밟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실족 목록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보는 기둥을 받쳐주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에 받고 티를 빼주겠다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죄와 믿음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실족당하는 편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의 도구로 부르지 않으시고 은혜의 도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6절과 7절이 실족에 있어 관계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면 8절과 9절은 내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범죄는 실족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손과 발은 찍어 내버리고 눈은 빼어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중세 때 로마 가톨릭은 돈을 받고서 면죄부를 발행하여 이문을 남겼습니다. 일종의 종교 장사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발단이 되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면죄부에는 일종의 공로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컨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사제의 기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벌은 남아있으므로 선한 행위로 그것을 갚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교회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신자들은 어려운 살림을 쪼개서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진한 신자들의 믿음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해 먹었던 셈입니다. 이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치로 걸고 대투쟁에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믿음이 그들의 삶을 요구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과 삶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자들은 삶이 빠진 믿음을 외치며 종교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자신의 손이라 할지라도 실족의 도구가 된다면 찍어내버리는 고통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히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으려 하는 손은 찍어 내버리는 편이 낫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삽니다. 어디 손뿐이겠습니까? 그리할 수 있다면 심장이라도 찍어 내버려야 할 마당입니다.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거짓의 마음을 찍어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를 실족시킨 후에 나 자신도 실족하여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여겨 업신 여기고 실족시킨 사람의 천사들이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손과 발과 눈은 내 이웃과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나한테 업심 여김을 받을 만큼 작은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내 손과 발과 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사람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자이며 작은 자로서 서로 도와야 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습한 여름을 보내고 나니 집에서 기르던 서양란 아래쪽 잎 두 개가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물주기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꽃을 두 번이나 피웠는데 노랗게 변한 잎들을 보자니 속이 상했습니다. 위에 잎 두 개는 아직 생생해 보여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르던 화초가 시든 것을 보고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하물며 사람을 잃고서도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길 잃은 양과 작은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양은 심한 근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리를 벗어난 이상 그 양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였기에 연약하고 무능하였기에 길을 잃었을 터 구해준다 한들 또 길을 잃을 만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놈 때문에 자꾸 탕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찬송가 277장에는 탕자였던 작은 아들의 심정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아버지 음성이 싫어 떠난 작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제일 먼저 본 것도 아버지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 분도 아버지였으며 좋은 옷과 반지, 신을 내주며 잔치를 벌인 장본인도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아름다운 공간 한가운데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죄인들의 피로 얼룩져 누구도 오고 싶지 않았던 해골의 동산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종교 조직체라면 길 잃은 한 마리 양 따위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자 하나 없다 하여 조직이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곧 남아있는 99마리 양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긴 말자씨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이 순자씨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이요, 긴 말자씨와 이 순자씨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최길동씨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김 말자씨와 이순자씨와 최길동씨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나 역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터이니 결국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곧 남아있는 99마리 양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지 세상은 몰라도 교회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가 달라서가 아니라 저울질로는 잴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고 난 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청년부였습니다. 방학 때마다 고향의 교회를 찾았지만 학창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개학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도 정 붙이고 다닐 교회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저를 지탱해 줄 신앙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자연히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좋은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고 무릎을 탁 치고 말았습니다. 저로 하여금 무릎을 탁 치게 만든 한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고조에 이를 무렵 갑자기 정문이 활짝 열리더니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청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런 청년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그 청년을 향했습니다. 앉을 자리를 찾기 위해 건들거리며 이리저리 살피던 청년이 주앙 통로를 발견하고서 성큼성큼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쏟아지는 청중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대상 바로 앞까지 오더니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목사님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맨 뒷좌석에 앉아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예배당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을 꼭 담은 장로님은 청년이 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팡이를 들고 다가가셨습니다. 이제 사단이 일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벌써 장로님은 청년의 옆에 바짝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완고하게만 보이던 장로님이 청년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목사님을 쳐다보며 윙크를 하더니 그 느긋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시던 설교 마저 하셔야죠. 그날 거기에 모인 교우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소외받고 약하고 상처 있고 고통받는 그런 작은 자들을 위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없다면 작은 자들은 끝내 길을 잃고 사라져 갈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곧 작은 자들 아닙니까?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작은 자들을 우주의 무게로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나를 우주의 무게로 대하는 제 일의 방법이요, 나를 우주의 무게로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제 일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여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를 큰 자로 섬길 수 있는 교회, 천국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는 버려야 할 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그 하나를 찾아 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나 역시 잃어버린 자였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의 마음, 업신 여기는 마음을 찍어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나 역시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위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